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인 만큼 우리 함께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뭐 그렇게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어디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아담의 범죄로 타락해서 모두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의 인생은 가장 근본적으로 슬픔과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래왔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게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면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해서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피상적이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값싼 평안이 아니라 그 어떤 사나운 광풍이 나를 삼키려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아파서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해도 사실 세상도 교회에게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평안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유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세상 어디서나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값싼 평안이 아니라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진정한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도대체 그 평안이 그리고 무엇이길래 그 고통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의 중심에서도 우리가 내 영혼이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이 평안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답은 새로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그 마음을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 함께 우는 그래서 이 세상에게 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이 참된 평강을 이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마 요약하면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의 이 표정을 보면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버클리에 가면 이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공원이 있는데 노숙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 똑같은 말씀을 방금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때 제가 보았던 그분들의 표정들보다는 훨씬 더 밝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참으로 기가 막히겠죠. 저처럼 등 따스고 배불러 보이는 이 젊은 건강한 친구가 깨끗하게 옷 입고 아침에 와서 지금 밤새 이 추운 공원에서 노숙한 노인분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삶이 참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누가 욕하며 시비를 걸까봐 재빨리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을 평생 한번 손에 물도 묻혀보지 못한 그런 부잣집 외동 아들이 가볍게 지나가도 던졌다면 저도 콧방귀를 끼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이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재벌 3세 아이들이 가볍게 던진 말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낸 어떤 백전노장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라면 그래도 콧방귀를 끼고 무시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런 평안이 있다면, 이런 것을 경험하고도 이 사람이 이것을 누렸다면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평안이 가능하다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조용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을 이 구절 자체만 들어서 읽을 것이 아니고 정말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했었는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뭐 등 따스고 배불리 살다가 이제 노년에 은퇴해서 뭐 벽난로, 따뜻한 벽난로 옆에 흔들 의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인 한 잔 마시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40에 가만매 5번, 퇴장으로는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험산 줄령, 바다, 광야의 위험은 물론 강도, 동적, 이방인의 위험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40명의 동족들이 바울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밥 한 톨도 안 먹고 안 마시겠다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를 죽이려 달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감금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낸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 누가 그걸 모릅니까? 볼멘소리로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탄식하면서 더욱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죠. 어떻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즉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자,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은 이 염려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뭐 살면서 그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좋게 긍정적으로 봐야지, 그래 이게 이렇게 되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잘 됩니까? 우리가 염려를 근본적으로 몰아내는 방법은 염려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려 보면 이 말씀을 천천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염려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당연하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큰일이 닥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단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 지금 큰일 났는데 무슨 이렇게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느냐, 당장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감사할 텐데 왜 먼저 들어주시기도 전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내가 먼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사실 저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나의 진정한 본심은 정말 나를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은 이 값싼 세상의 평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뒤에는 세상 사람들도 오랜 시간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해 얻는 이런 평안들을 나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값싸게 빠르게 얻어내려는 그런 속셈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우리 모두가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살아가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두 가지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내가 먼저 감사하고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것을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대신 주셔도 저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아무리 이것을 뺏어 가시고 더 좋은 거 준다고 하셔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은 양보 못하니 제발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저입니까?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과 지혜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들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 비극과 고통과 슬픔이 이렇게도 큰데 그래서 나의 모든 감각들이 마비될 것 같고 숨조차 못 쉴 것 같은데 어떻게 도대체 어떤 좋은 것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해 주신다 해도 제가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이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한마디 말씀은 이 한마디 말씀만큼 여러분에게 꼭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비극과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견딜 수 없이 거대해 보여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담한 비극보다는 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엄청난 끔찍한 죄악, 최악의 범죄 가운데에서 그 비극과 수치와 그 고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당시 그 십자가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좋은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냐, 다 망했다, 이렇게 분명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무게, 이 아픔, 그 이유,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저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바라보고 믿는다면은 이것을 통해서도 뭔가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십자가를 보고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한 것이라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지금 아프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근본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소셜미디어와 이게 발달되어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때로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대통령이 들어와서 갑자기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악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참으로 얼마나 이게 화제거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화제거리가 되죠. 놀라운 일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날 대통령이나 유명인사를 만나서 짧은 인사를 나눠도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고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다 올리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가장 천한 노비가 임금님과 독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고 감히 얼굴을 쳐다봐서도 안 되는 그런 천한 존재죠. 가장 천한 노비와 임금님이 독대를 한다. 드라마에서나 가끔 나올 법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왕은, 임금은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서 백성으로서 호소하고 싶어도 임금님에게 전화해서 어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임금님의 가마 행렬이 지나갈 때 말을 하고 싶어서 왕이 탄 가마에 뛰어들게 되면 손이 닿기도 전에 호위무사의 칼을 맞고 죽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이것은 일반 어떤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심지어 에스더 여왕도 왕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궁정에 들어가서 남편인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이 없이는 죽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여왕이라도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면 어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에게 반역한 우리가, 대역 죄인이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 당장 저와 만나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면 그런 엄청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적어도 안 못 보던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기라도 했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환대하면서 맞이하기는커녕 문전박대했죠. 주님, 저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제가 주님을 찾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제발 밖에 계세요. 필요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매무지하고 못난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목자 없이 유리방랑하는 양떼와 같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려운 그런 심판주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처박혀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신음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장 달려오셔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데 모든 기도를 다 듣지 않으십니까? 만약 옆집 아이가 새벽 3시에 목이 말라서 잠에 깨서 엄마한테 물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옆집에서 잠에 깹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물을 떠서 그 아이에게 물을 갖다 줍니까? 저 같으면 창문을 닫고 귀를 틀어막고 잡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물 좀 떠달라면서 옆구리를 콕 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기분이 좋을 때에는 혹 일어나서 물을 떠다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서 떠다 마셔 하고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기적이고 철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가, 어린 자식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울면 다 일어나서 물을 떠다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데 당연하게 모든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시죠. 하지만 기도가 들리는 것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나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에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훅 불면 사라질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음하면서 아버지를 찾을 때에 마치 바쁘게 운행하시던 모든 것들을 잠시 일을 멈추고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올려서 다리 위에 나를 앉혀 올리시고 나의 두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말해봐, 시선을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신다고 합니까? 7절, 그리하면 갑자기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상황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속된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건강이 나아져서 사업이 잘 돼서 아이들이 잘 풀려서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다면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나를 감사하게 만든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얻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일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오는 이 평안,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자력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상황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무슨 소망이 있겠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볼까 다 끝났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상황이 분명한데.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분명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물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저 사람을 지탱시켜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 나 같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분명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다. 평안이 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도대체 이 평강의 실체가 무엇이길래 그런 고통의 심장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정도는 유대인들도 무슬림들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히 좋기는커녕 모든 것이 뒤틀리고 무질서해지고 혼돈이 들어오고 다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으며 탄식하고 있을 때 바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탄식과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어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절규하시며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외면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무참히 십자가에서 짓밟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그곳이 아무리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세상이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아니 너희들도 고장 이거밖에 없느냐 혀를 차면서 조롱하지만 이내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말로는 하는 그 평안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도 줄 수 있는 그런 값싼 평안을 놓고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를 보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를 보는데 분명 불이 붙어 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거기서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 불붙는 가시 떨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받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다 타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볼 때 지금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신음하고 있고 저게 큰 환란이 닥쳤는데 어찌하여 저 나무는 저 사람은 소멸되지 않냐고 꿋꿋이 설 수 있단 말인가? 우습게만 보였던 저 사람이 어떻게 이 가운데에서 타지 않고 견뎌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하며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로마서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고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고난이 지금 나에게 닥쳐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